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드리는 시간 찬송과 기도의 단을 쌓으며 성경책을 함께 읽으며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늘 역사하셔서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읽혀지고 받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 가운데 계시오니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풍성함 가운데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 말씀, 사라의 죽음. 사라의 죽음 1절부터 읽어봅시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향년, 좀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향년 그냥 생애의 연수, 생애의 연수, 그가 얼마 동안 몇 년이나 살았는가 그런 표현인데, 우리는 향년, 사라의 향년, 생애의 연수, 연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거꾸로 번역했는데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원문이나 영어 성경들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옛날 그 도시의 이름이 기랏 아르바고 지금 모세시대에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였다, 그런 뜻이죠.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본장은 사라의 향년 곧 생애의 연수를 127세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매우 선택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택적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할 때 지금 창세기 11장부터 11장은 원시시대, 인류의 원시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역사인데, 족장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인데 그 선조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인물들이 역사가 나오는 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할 때에 단지 몇 가지의 내용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내용,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린 내용 등의 몇 가지의 내용만 그 생애의 기록, 사건 중에서 선택해서 기록했다는 말. 그래서 성경은 선택적 역사다. 그냥 일반 역사책처럼 다 자세하게 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교훈을 줄 만한 내용들만 선택해서 기록한다. 지난 장에서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건, 창세기 22장의 내용이고, 이후에 이제 사라의 죽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던 때가 이삭이 15살쯤 된다고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되니까 10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는 105세. 그때가 105세이었으니까 지금 사라가 죽은 나이가 127세니 2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지금 앞에 있는 그 이삭을 바친 사건부터 사라의 죽음까지의 흐른 기간이 22년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내용이 매우 선택적이다. 22년 동안에 많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 다 건너뛰고 이 사건 그렇게 선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내용을 생략하고 선택해서 기록한 것이니까 왜 이것을 선택했을까? 그 속에 교훈이 있으니까.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성경을 읽고 교훈을 찾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사라는 예쁜 아내였죠. 아브라함과 결혼하여 아마 90년 이상을 같이 살았을 그는 이제 늙어 기랏 아르바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사사기 1장 10절에 에도 나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은 죽는 존재다. 같이 살다가 어느 날 먼저 가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 슬퍼하고 다 죽는 것이다. 나도 어느 날 또 죽고. 그렇게 앞세대 앞에 선 사람들, 예배당에서 제가 이게 28년 목회를 하면서 앞줄에 앉았던 권사님들 한 명씩 가시고 또 가시고 하시고 어떤 분은 80몇 세에 가시고 더 일찍 간 집사님도 50대에 간 집사님도 있고 80대에 가시고 이렇게 한 명씩 가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가겠죠. 누가 돌아갔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혹은 별세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있고 아무도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들어가 아내의 시체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사랑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90년 동안 정이 들은 아내인데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감정입니다. 아브라함은 슬픔 중에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아마 기랏 아르바, 거기가 헷 족속들의 땅인가 보죠.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에서 거기에 온 이민자처럼 왔지만은 아직 자기가 땅 한 평도 저는 산 것이 없는 거기서 이렇게 좀 우거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다가 아내를 매장하겠습니까? 거기에 묘지를 봐둔 것도 없고 사놓은 것이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우거한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사람의 영원한 거주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나그네 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역대상 29장 15절에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래서 그림자같이 다 지나가는 그런 한평생의 삶과 같다. 우리의 참 고향은 더 이상 죽음과 이별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다 다시 만나게 되겠죠. 다 만나면 거기서는 이별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죽은 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습니다. 물론 땅에 묻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굴 같은 데 시신을 거기에 두는 그런 방식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불교의 풍습인 화장, 시체를 불로 태우는 화장은 불교적인 그런 풍습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화장도 물론 성경에서 허용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2절 13절에 보면 사울왕과 그 아들들,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까지도 사울의 아들들, 믿음 있는 요나단까지도, 요나단의 시체까지도 화장하여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날 말로 수목장을 한 것이죠. 뼈를 화장하고 나무 밑에다가 심는 것을 수목장이라고 하죠. 오늘날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화장이 허용되기는 하지만은 매장은 성도의 부활 소망에 적합합니다. 할 수 있으면 매장을 하십시오. 화장보다는 그게 우리의 믿음에 맞고 소망에 맞죠. 우리는 물론 다 불태워서 가루가 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될 것이지만은 그 믿음에 합한 것은 불태워버리는 것보다 땅에 조용히 잘 안치하는 것이 그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현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몸을 떠나 천국 혹은 지옥에 들어가고 몸은 무덤에 쉽니다. 묻혀서 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성도들은 영광스럽게 부활하며 무덤이 다 갈라지고 무덤에서 죽은 시신들이 다시 주님이 데리고 온 영혼들과 결합하여 영육이 다시 결합하여 부활체가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위대한 진리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이 비밀과 같으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내용이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할렐루야죠. 죽은 성도들 다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나는데 물론 악인들도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살아나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 영생하는 몸으로 영의 변화를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에 그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살아있는 자도 변화를 받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함께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그게 휴거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주님 영광스러운 재림 천사들 많은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 맞이하러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고 같이 우리도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하늘에서 살 수 없으니까 하늘에서 주님 영접하고 주님은 지금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을 행사하실 것이니까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가 믿는 모두들인데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알고 있죠.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음을 내가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런 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도의 글을, 서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에 대한 말씀 많이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예, 언제든지 죽음이 온다. 주님의 정한 때가 온다. 그러나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 이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방백, 방백이라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그런 말인데 나시, 나시 엘로힘, 나시 엘로힘, 내시, 나시가 이제 앞에 연계형이 되면 내시, 내시 엘로힘, 존귀한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내 주여, 내 주여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존칭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존칭어를 사용하면서 해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존귀한 자와 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위엄을 느끼고 있었음을 보입니다. 그 말씀이 보이죠.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였습니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말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7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혹은 밭의 끝에 있는, 언어의 뜻은 밭의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준가 값을, 예, 땅값, 굴값을, 땅의 밭과 그 밭에 있는 굴, 굴이 일종의 묘지입니다. 그 값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중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론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인지 그 밭과 굴을 아브라함 당신에게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해족속의 호의적인 말에 대해 일어나 그들을 향해 몸을 굽혔다. 7절에 몸을 굽혀 담내하며, 자,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곳을 당신이 정하면 그것을 당신에게 묘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에 대해서 그는 몸을 굽혀 담내하며 에브론의 밭의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값을 받고 주기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봐놓은 거죠. 저 묘실쯤이면 좋은데 하고 봐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이제 자기가 사야 되는 것이니까, 또 그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을 주기를 요청, 값을 주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때 에브론이 거기 앉았다가 모든 자들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밭과 그 속에 굴을 주겠다고 그냥 주겠다는 것이죠. 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호의적인 말에 대해 감사하는 표시로 다시 해족속을 향해 몸을 굽힙니다. 자,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그 나이든 분이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 모양이죠. 우리가 동양적인 절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하듯이 몸을 굽혀서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가 몸을 굽힌 것은 그의 겸손함을 보입니다. 우리는 전에 그가 집에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모습에서도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보았었습니다. 그는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창세기 18장 2절에 나오죠. 그들 앞에서 몸을 땅에 굽히며 영접하였다. 땅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90도 절을 하듯이 굽히게 겸손하게 영접을 했습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뻣뻣하게 인사도 잘 못하는 사람도 들어 있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서 절을 하고 겸손하게 예를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교훈하십니다.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작이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망하지만은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긴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예. 똑똑한 사람만 똑똑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똑똑해도 사람이 교만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참 똑똑하구나 그 정도지. 그러나 겸손이 거기에 덧붙이면 저 사람 참 귀한 분이네 존귀함을 여깁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주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워야만 합니다. 배워야 주님의 제자다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2장 5절에도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또 주께서는 교훈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중에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자가 있다면 언니들이 있다면 집에서 아이들 길러보면 애들이 여러 명인 집은 언니가 잘하면 전부 애들이 다 잘하지요. 언니가 이기적이면 애들이 서로 다투고 하기가 쉽고 맏언니가 아주 헌신적이고 봉사적이고 착하고 그러면 동생들이 다 그 본받아서 동생들도 잘 따라하는 그런 걸 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모임은 가정이든 어느 단체든 스스로 높아지려고 교만한 자들이 있으면 다툼이 있지만은 겸손히 서로 섬기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다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서로 형님 먼저 동생 먼저 아우 먼저 하는데 다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교회다운 것이고 주의 제자들다운 모습이죠. 12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이에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교계하리이까.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거래라 그냥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말이죠. 교계하리 거래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조차 에브론이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즉시 그 값을 지불합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에브론의 밭이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해쪽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자, 본문에서도 또 다시 12절에 아브라함이 몸을 굽힙니다. 그가 몸을 여러 번 굽히는군요. 그리고 그 밭값을 정당히 지불하고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은400세겔. 은400세겔이면 약 4.6kg,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것을 달아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모든 증인 앞에서 막벨라 그 밭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고, 그런 후에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그 밭의 굴에 안장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을 정당한 값을 주고 샀습니다. 그는 물질 생활에서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고 정당하게 살려 하였습니다. 그 좋은 인격자의 태도이지요. 돈은 다 귀한 것이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돈을 버는지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내게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시간과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아주 정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의와 사랑입니다. 사람의 인격성은 그의 정확한 돈 계산에서 나타난다고 흔히 말하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돈 셈이 흐린 사람하고는 사귀지를 않죠. 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벌고 정당하게 물건을 사고 또 소유해야 합니다. 도적질은 악한 일이다. 그래서 도적질은 남의 것을 그냥 훔치는 거잖아요. 도적질하지 말고 당신이 돈 벌어서 쓰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벌어 쓰질 않고 자기는 벌지 않고 남이 벌어놓은 것을 훔치려고 하는 것은 악이다.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악입니다. 도적질은 악한 일이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일은 더욱 악한 일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들의 목록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탈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런 자들은 천국에서 제외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셈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빚을 지지 말아요. 저는 남에게 빚을 지는 것, 우리가 나라에 빚을 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저는 빚을 진 우리 젊은이들이 그 빚을 가볍게 여기고 그 빚이 무슨 이자가 물론 싸니까 좀 안심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 빚을 계속 연장하는 그런 사람들 돌아보면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빚은 빨리빨리 갚을 것은 다 갚아야지 되고 빚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에요, 다 은행 빚 얻어가지고 사업하는 거죠.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런 사업상의 일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빚을 지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빚이 다 카드 빚 그거 쓰지 마십시오. 카드는 그거 다 쓰면 그것이 다 빚입니다. 외상, 옛날에는 외상을 많이 했죠. 참 외상하는 우리 부모님도 외상 어려워서 그렇게 좀 외상을 많이 하는 걸 저는 보면서 자라서 참 이상하다. 저 외상하면 그다음에 또 이제 또 돈 생기면 다 갚고 그때부터 또 외상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조금만 한 달만 조심히 절약을 하면 외상하는 거 그 돈 가지고 다 그냥 쓰면 될 텐데 외상하는 사람은 항상 외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않게 오늘날은 카드빚이나 은행빚도 마찬가지로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정당하게, 그리고 돈이 생기면 자기를 절약하면서 빚부터 갚는 것이, 그것이 모든 정당한 인격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로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가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0절 21절 말씀. 그것은 죄 때문에 왔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한 하나님의 경고대로 된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생의 마감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마감된 우리의 생에 대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생을 죽음으로 마감하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예, 잘못된 거 다 고칠 거 고치고 남에게 예, 빚진 거 다 갚고 다 내가 용서를 빌 거 있으면 다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물어볼 것이 없는, 그래도 네가 잘 살다가 왔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죽음에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누구나 어느 날 죽는데, 우리는 참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이니까 이 소망 가지고 이제는 계명대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조금도 흠과 점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인격적으로 부족이 없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의와 선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의 부수적으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혀 절하였다. 여러 번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몸을 굽혀 절하였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자신을 대단한 줄로 알고 크게 여기죠. 교만한 자가 돼요. 그래서 사람이 교만한 것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아직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자신이 심히 부족한 피조물이고 죄악 덩어리인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자신을 생각하고 처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도 읽은 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것이 주의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중한 직분을 가지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예요. 겸손하게 처신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 자가 큰 자예요. 뭘 직분을 가지고 남한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그것이 부족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버리고 직분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그런 자를 교회에서는 아, 저런 분이 이런 직분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세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 셋째로 또 하나 교훈을 여기 찾는 것은, 아브라함은 막벨라 밭과 굴을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정당하게 샀습니다. 정당하게. 그냥 준다 그러는데 그냥 쓰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와 같은 우리 아브라함님께 내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은 400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즉시 그것도 그걸 오늘날로 말로 깎거나 지체해서 끌지도 않고 즉시 계산해서 드리고 그것을 구입하였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게 삽니다. 우리는 남 앞에서 부족함이 없이 정당한 인격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물질적 손해를 끼치지 않고 정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8절 말씀 기억하나요? 물질 생활의 중요한 한 교훈이죠. 잠언 16장 8절.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죠. 그게 성도의 물질 생활의 하나의 규칙입니다. 우리는 많이 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아주 의롭게 버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그래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예. 자격증 많이 따는 거 물론 참 좋고요. 그래 실력이 있어야 뭐든지 가서 취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자격증을 잘 따고 실력을 쌓으면 나가서 고급 인력도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인력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젊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 다 들고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젊을 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무슨 기술을 거기에 습득하고 뭐든지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많이 따고 그래야 어디 가서든지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정당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절약해서 잘 사용하는 그것입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의의를 겸하게 정정당당하게 내가 번 그 돈이 내게 복입니다. 그것이 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소득이라도 불의를 겸한 오늘 시대에 그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국민화하는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행을 바라는 거 좋지 않습니다. 복권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거 사는 것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그런 멋에 그런 어떤 방식으로 금방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내 실력껏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고 그것을 절약해서 조금씩 저축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가짐, 이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아브라함의 그런 지금 이게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며 우리가 계명 순종의 삶 속에서 언제 찾아올 죽음, 언젠가 찾아올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고 또 아브라함의 겸손, 아브라함의 정정당당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사는 거 맞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삶, 그리고 정정당당의 적은 소득이라도 의의를 겸한 소득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조금 거기에 교훈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오노라 하면 한 사람씩 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끔 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덕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온유와 겸손의 인격자들이 되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물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정정당당하게 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주시는 대로 절약해서 잘 생활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